책임 있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가 이를 핵 준비태세 훈련인 글로벌 썬더 21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이날 글로벌 썬더는 핵무기 지휘 통제와 야전 훈련과 연계된 정례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복수의 가상적들을 상정해 실전적인 훈련을 진행하며 핵준비태세와 전략적 억제 역량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훈련에는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전략폭격기와 미사일 그리고 핵잠수함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게 포함됩니다. 또 이 훈련은 다른 사령부들과 공조 아래 국제적 범위의 작전을 실시하고 적대 세력들이 유사시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경우 이를 억제, 퇴폐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략사령부는 미군에서 핵무기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특수부대가 괌에서 미 해병대와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2일 타이완 제99해병여단 소속 40여 명이 괌에서 미 해병대와 상륙, 공수, 시가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추거정 타이완 국방부장은 이날 보도와는 별도로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긴 역사를 갖고 있다며 특정 수위에서 필수 불가결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 부장은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 대신 타이완 국방부는 과거에도 유사한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며 더 이상 추측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스위크는 미 국방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지난달 27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규모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타이완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미군이 타이완 방어를 도울 것으로 정말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기업 야후가 2일 중국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야후는 성명을 통해 중국 내 사업과 법 환경이 점점 더 도전적으로 변해감에 따라 철수한다며 야후의 모든 서비스는 일일부로 중국 본토에서 더 이상 접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후는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터넷을 지키는데 여전히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후에 앞서 구글도 몇 년 전 중국에서 철수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인 링크드인도 지난달 중국 사이트를 닫고 구직 게시판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야후의 이번 중국 시장 철수는 기술과 무역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군과 연계되어 있다는 혐의가 있다면서 그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에 제약을 가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중국 당국이 사교육 기관을 규제하는 강력 대책을 내놓은 이후 중국 내 사교육 시설이 40% 감소했다고 중국 CCTV 방송이 중국 교육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영 CCTV는 12만 8천 개의 오프라인 사교육 시설이 문을 닫았고 263개 온라인 교육 시설 중 절반 가까이가 폐업했다고 중국 교육부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2021년 말까지 모든 사교육 시설을 비영리 기관으로 바꾸고 교육산업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공무원은 중국에서 사교육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무교육 단계, 학생 숙제 외부 학습 부담 감소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유엔 대사와 하원 의원을 지내면서 북한과 여러 차례 협상에 나섰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미얀마에 도착했다고 그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 리처드슨 센터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사적인 인도주의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얀마에 갔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의료품 공급 그리고 다른 공공의료에 필요한 물품을 인도주의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도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미얀마에서 활동하다 지난 5월 구금된 미국인 기자 데니 펜스터의 석방을 위해 미얀마에 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지난해 이란에 20개월 구금됐던 미국 해군 장병 출신인 마이클 화이트를 석방시키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는 지난 2월 1일 군부가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킨 이후 전국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선거 부정에 대응해 구금 조치를 실행했다며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가택 연금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세계뉴스 김현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은 해마다 11월의 첫째 화요일이 선거하는 날, 일렉션 데이입니다. 올해는 12월 2일인데요. 4년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고 짝수회에는 상당수의 연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고요. 이렇게 홀수회에는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나는 연방의원, 주지사, 시장 등 자리에 새 인물을 뽑는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거날이 왜 11월의 어떤 특정 날짜가 아니고 첫 번째 화요일로 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이것은 선거 문화가 뿌리를 내리던 1800년대 미국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권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멀찍이 떨어진 그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투표를 하러 특정 장소에 가는데 상당 시간이 걸렸던 때입니다. 교회에 가야 하는 일요일은 안 되고요. 또 수요일은 장이 열리니까 피해야 해서 가장 적당한 날인 화요일로 정하게 된 것이고요. 또 11월의 첫 화요일인 이유는 바쁜 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수를 끝내고 또 추운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11월이라면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11월 첫째 화요일의 선거가 연방법 통과로 1845년부터 지켜져 오고 있는 전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 화요일에 치르는 선거의 전통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농경사회를 기준으로 정한 선거 전통이 현대 첨단사회에는 맞지 않다는 그런 목소리인데요. 연방정부가 정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권자로서의 투표는 중요한 만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유급휴가를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또 선거일을 다른 날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겁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오늘은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3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 영현과 평안남북도, 자강도 희천 지역은 오전부터 비 내리다가 오후에는 서쪽 지역 모두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쪽은 양강도 지역이 오전부터 가끔 눈 내리고요.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또 오후에는 원산과 장전 지역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 눈은 1cm 안팎으로 쌓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삼전이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김영권 영하 2도, 장진해산 0도, 자강도는 1도에서 5도 사이고요. 함흥 청진 6도, 평양 5도, 개성 4도, 원산 장전이 8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삼전이 영상 4도까지만 오르겠고 해산 풍산 10도, 청진 15도, 평양 신의주 15도고요. 개성 16도, 함흥이 17도입니다. 장전 17도, 원산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3m로 먼바다 쪽도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26이 1일 개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세계 정상들이 연설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에티오피아 내전이 격화하는 상황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오늘은 첫 소식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개막했죠?
그렇습니다.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COP26은 오는 12일까지 2주 가까이 진행됩니다.
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자, 어떤 행사입니까?
네, COP은 이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로 이 당사국 총회를 뜻합니다. 여기서 당사국은 UNFCCC, UN 기후변화 협정에 가입한 당사국들을 말하고 숫자 26은 회의 회차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26번째로 열리는 UN 기후변화 협정 당사국 총회를 뜻합니다. COP은 지난 1995년 이래 매년 열렸는데요. 지난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예, 아 그래서 COP26이라고 쓰고 또 읽는군요. 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보통 어떤 것을 논의합니까?
네, 협정 당사국들이 모여서 이 협정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올해 회의에 총 197개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리면서 G20 정상들 대부분이 그대로 이 영국 글래스고로 이동했습니다.
예. 자, 이번 회의의 중요한 안건은 무엇이죠?
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각국이 제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 NDC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또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하기 위해 약속한 금융지원 문제도 논의되고요. 그 밖에는 에너지 분야에서 화석연료, 특히 석탄 발전과 관련한 결정이 나올지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자, 1일 첫날 행사에서 주요국 정상들이 나와서 연설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인류를 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기온 상승법을 섭씨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목표의 이행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예, 섭씨 1.5도 이내 제한. 이거 2015년에 파리기후협정에서 제시한 목표였죠.
네, 이번 세기 말까지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섭씨 2도씨 이내로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1.5도씨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만일 이 COP26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각국이 한층 더 개선된 목표를 매 5년이 아닌 매년, 매 순간마다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무덤을 파고 있다라며 이제 더는 안 된다고 말할 때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자, 이번 회의의 주최국이 영국인데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연설을 했군요.
네, 그는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오래전에 다 썼다라며 오늘 우리가 기후변화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지나가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하기에 너무 늦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구 종말 시기가 자정 1분 전이며 우리가 지금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말은 지구 시계가 자정이면 지구가 종말을 맞는데 이제 종말 1분 전이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네, 자 글래스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연설을 했습니다.
네, 이날 연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국제사회에 사과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전임 행정부가 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 데 대해 사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한 것을 사과한다는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과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사회가 도덕적 경제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논의의 장에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범을 통해서 이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어떤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책도 발표했습니까?
네, 2030년까지 이 온실가스 배출을 10억 톤 줄일 것이라면서 미국이 2050년까지 이른바 넷 제로를 달성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에서 52%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후변화 협약 관련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탄소 중립, 뭐 넷제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가요?
네,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아지도록 해서 넷, 즉 순배출을 제로, 영으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요. 요즘에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말과 섞어서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미국은 2050년까지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안 되도록 하겠다, 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미국 외에는 EU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네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는 이런 탄소 중립 시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네요.
네, 아주 최근까지 그랬는데요. 하지만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어제 1일 COP26에서 인도가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자, 지구촌원을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전이 지금 한창인 에티오피아 상황을 우려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네요.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트위터에 미국은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 TPLF가 내시와 콤볼차를 점령했다는 소식에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투가 지속하면서 에티오피아 북부에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모든 당사자는 군사작전을 멈추고 전제 조건 없이 휴전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에티오피아 정부가 반군이 콤볼차에서 청년들을 학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연방정부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테러 집단인 TPLF가 밤에 콤볼차로 잔입해 청년 10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에티오피아 정부 측 주장, 이게 확인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BOA는 이런 주장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 총리 측 대변인도 이 문제와 관련한 이 BOA 문의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주장에 대한 그 반군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반군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에티오피아 정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 청년들을 죽일 필요가 없었고 또 콤볼차에서 저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반군들이 점령한 이 데시아 콤볼차가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인데요. 이 두 곳은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에티오피아 북부 아마라주에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아비 아흐메드 에티오피아 총리가 모든 시민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촉구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이 반군이 나라를 종말로 내몰고 있다면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행진해서 이 테러 집단인 TPLF를 몰아내자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자, 근본적인 질문은 안 할 수가 없네요. 에티오피아에서 왜 내전이 일어난 겁니까?
이 사단이 난 게 이 중앙정부와 티그레이 지방정부 간 갈등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북부에 있는 티그레이 주가 오래전부터 이 에티오피아에서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했던 곳인데요. 이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집권하면서 이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 TPLF가 중앙정부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했고요. 이 자체 선거를 치르는 등 이탈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정부군이 지난해 11월 이곳에 공습을 단행하면서 이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동안 민간인 피해 소식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네, 민간인이 그간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25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에 생명을 잃은 사람의 수가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고요?
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1일 기준으로 사망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되고 대략 19개월 만에 사망자 수가 500만 명을 넘은 건데요. 28일 평균으로는 하루 사망자가 약 19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감염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네, 이제까지 약 2억 4천 7백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28일 평균으로는 약 1,170만 건이 넘습니다.
예. 자, 아까 사망자 50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숫자가 놀랍기도 하고 참 어떻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 겁니까?
네, 미국의 대도시죠. 서부에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시 인구를 합한 것과 같고요. 지난 1950년 이후에 전장에서 숨진 사람들의 숫자와 비슷하답니다. 참고로 사망자 숫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되는 데는 90일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후에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되는 데는 이번에 좀 더 오래 걸려서 110일이 걸렸습니다.
예. 자, 사망자 수는 미국이 가장 많네요.
그렇습니다. 약 74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브라질이 약 60만 8천 명, 그리고 인도가 약 45만 8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이 보건 관계자들은 실제 사망자 수가 이런 공식 집계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죠?
맞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실제 사망자 수가 공식 집계보다 2배에서 3배가 많은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 보건 전문가들은 인도나 러시아 같은 일부 나라에서는 이 집이나 먼 외곽 시골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많아서 이런 차이가 난다고 설명합니다.
네네. 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동부 유럽 내 다른 지역에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코로나 대확산 이후에 1일 확진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가 지난주에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 이런 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또 가짜 정보나 소문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 탓에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성인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17%,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7%에 불과하고요. 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EU 안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이 저소득 국가들 상황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자료를 보면요. 저소득 국가 국민 가운데 약 3.6%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호주가 여행 제한을 했던 그 조치를 풀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호주가 그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무려 18개월 동안 이 외부 국경을 봉쇄했었는데요. 드디어 지난 1일 이 국경을 다시 개방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텍사스주 낙태법에 대해 제기된 소송이 적합한지를 따져보기 위한 구두변론이 열렸습니다. 2일 버지니아와 뉴저지의 주지사 선거를 비롯해 보스턴과 시애틀에서 시장 선거 등 지방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정보 당국이 사이버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학교 급식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텍사스주가 실시하는 낙태 금지법에 대한 소송의 그 적합성을 따지는 구두 변론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1일 연방대법원에서는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법무부 등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 과연 연방정부 등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가 이에 대한 구두변론이 열렸습니다.
네, 구두변론이라는 게 소송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진술을 하는 건데 이게 이 절차가 어떻게 열리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텍사스주의 낙태법 시행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9월부터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까지 포함해서요.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서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이 결정을 뒤집고 텍사스주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낙태법은 계속 시행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자 이제 결국 법무부가 대법원에 항소법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소송을 바로 받아들일 것인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는데요. 바로 이날 그 구두변론이 열린 겁니다.
예. 자, 변론의 양측 주장 보겠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네, 엘리자베스 프렐로거 법무부 송무차관은요, 텍사스의 법이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렐로거 차관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란 1973년에 로데 웨이드 판결입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요, 7-2로 낙태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는 임신 중절을 사실상 합법화한 판례입니다.
네, 텍사스 주 측의 주장도 봐야죠.
네, 텍사스주는 원고 측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자신들이 낙태 시술을 단속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런 설명인데요. 텍사스주는 낙태 시술을 금지하면서 주 당국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낙태 시술에 조력한 의료진 등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 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 당국을 향한 소송은 성사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자, 대법관들은 어떤 의견을 보였습니까?
현재 연방대법원의 9명의 대법관의 비율은 보수 9대 진보 3으로 보수 우위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따라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코니 베럿 대법관은 이날 텍사스주 당국이 직접 단속하지 않고 일반인이 고소하도록 한 구조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베럿 대법관은 이 법에 의해 소송을 당한 피고인이 낙태할 권리에 대한 헌법적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적했는데요. 현재 텍사스주법에 따르면 이들은 오직 소송을 당한 뒤에야만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비율이 보수 6, 진보 3인 거죠.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 의견도 있습니까?
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요, 텍사스주가 만든 법이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라면서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버노 대법관은 이어서 텍사스주가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면서 법원이 그 허점을 닫을 가능성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보 성향 대법관의 의견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텍사스주의 법이 주는 연방헌법상 권리를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적인 원칙을 피해가려고 고안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부분은 비단 낙태 문제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들이 동성결혼이나 종교적 자유 등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이날 변론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인지를 보는 그 본격 심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이 적격한지 그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 자리였다고 하셨고요. 궁금한 것은 앞으로 낙태와 관련한 대법원의 또 다른 주요 심리가 있는지 하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여성의 낙태 권리 제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본격 심리는 12월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시시피주는 임신 15주 이후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1심과 2심에선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고요. 이에 미시시피주 정부 측이 불복하면서 결국 대법원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미시시피주 정부는 지난 7월 연방대법원에 직접적으로 로데 웨이드 판결 번복을 요구한 바 있어서 해당 심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11월 첫째 화요일이 선거일입니다. 2일인데요. 주하원, 주지사, 시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자, 올해 어떤 선거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까?
네, 이날은 버지니아와 뉴저지의 주지사 선거 외에도 버지니아 주하원 선거 그리고 보스턴과 시애틀, 버팔로 시장 선거 등이 치러집니다. 대선과 연방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그런 해나 대선 없이 연방의원 선거만 치러지는 해와 같이 큰 정치적 이벤트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지역의 선거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선거 지역이 있지요.
네, 바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평가가 반영된 선거, 이렇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는 어떤 후보가 나와 있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요, 전 주지사 테리 맥클리프 후보가,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글렌 영킨 후보가 나서서 선거를 치릅니다. 예,
요즘 버지니아주에서는 어느 쪽 진영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까?
네, 최근 2주의 정치의 성향은요, 민주당 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번의 대선에서뿐만 아니라 주지사 선거에서도 5번 가운데 4번이나 민주당이 이긴 그런 지역입니다.
예.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도 그러면 이런 기류가 보입니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지사 선거는 양측이 아주 팽팽하게 그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전문업체 538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살펴보면요. 맥클리프 후보는 지난 8월 초까지는 오차 범위를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영킨 후보를 앞섰는데 8월 중순부터 두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예,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총 4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 가운데 3개의 여론조사에서 영킨 후보가 맥클리프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31일 발표에서는요, 각각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영킨 후보 48% 대 맥클리프 후보 47%로 영킨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1%포인트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버지니아 주지사 자리는 특히나 지켜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을 텐데,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긴장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막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 지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지원에 나섰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순방길에 오르기 전 영킨 후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의 시종이라고까지 말하면서 맥클리프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민주당 후보 유세 현장에 직접 나와서 맥클리프 후보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공화당도 전임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하루 전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영킨 후보와 자신이 가깝지 않다는 가짜 뉴스가 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서로 강하게 신뢰한다며 막판 지지에 나섰습니다.
네, 자, 뉴저지주 주지사 선거는 어떤 후보들이 맞서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소속인 필 머피 현 주지사가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잭 시아타릴리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예, 이쪽도 버지니아와 같이 박빙인가요?
네,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요, 계속해서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3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세 군데 조사에서 모두 머피 후보가 4%에서 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모두가 선거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 당국이 이 선거와 관련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의 사이버 안보 기반 시설 안보국 시사는요, 1일 성명을 내고 30개 이상의 주에서 선거를 감시할 선거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거 보안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인 시사가 주 선거 기관 등과 함께 선거 보안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선거 기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위협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공립학교의 급식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이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이 미국 공립학교 급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미리 정해진 메뉴를 공급하기 위해서 배달돼야 하는 식품이 제때에 학교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학교가 급히 급식 메뉴를 변경하거나 대체 메뉴를 마련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엘라베마주에 있는 한 학교는요, 계약했던 업체로부터 음식을 받지 못해서 직접 식품점에서 구입을 하거나 교직원들이 직접 조리에 나서야 했고요. 위스콘신주의 한 학교는 닭고기와 같은 고기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디애나주의 한 학교는 이런 식품류는 물론이고 심지어 음식을 담는 쟁반이나 식기 역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은 이렇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문제고요. 학생을 학교에 보내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오늘 과연 제대로 식사가 나올까 이런 걱정을 계속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학생들에게 제대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해서 원활한 영양 제공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외에도 실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대체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급히 다른 식품을 구입해야 하는 만큼 학교 지출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 지금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1년 학기 개학을 맞아서 5만 5천 명 이상의 영양 전문가를 대표하는 미국 학교영양협회가 2021년도 학기 개학을 맞아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97%가 계속되는 팬데믹 관련한 공급망 문제를 우려한다고 답했고요. 65%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게 바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건데 이런 현상이 어떤 문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 최근 학교가 겪는 공급망 문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동력 부족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식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을 운반하는 운반업체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또 학교 내에서도 급식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제조업체, 뭐 운반업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네, 국제식품서비스유통협회에 따르면요. 현재 물류창고 부문에서 17,500명, 그리고 운송 부문에서 15,000명의 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무역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00%가 물류창고와 운송부문 직원을 구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 9월 말 농무부가 학교 급식 지원을 돕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학교 급식에 1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기존엔 기준에 미달하는 식단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제재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네, 현장에서는 언제쯤이면 상황이 나아지겠다고 하는 안도감이 보이질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헤르난도 카운티에서 식품 및 영양 서비스를 감독하는 로리 드랜스 씨는 공영 라디오 NPR과 인터뷰에서 식품과 자재 공급 부족, 그리고 학교 내 급식 인력 충원 어려움 등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은 2021년 학기 내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1918년 9월, 독일군 지도자들은 독일 황제 빌헤름 2세와 만났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독일이 전쟁에서 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영토를 돌려주고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내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독일 국민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혁명가들은 정부를 무너뜨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독일이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는 위기인 만큼 지금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지금 독일 상황에서는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빌헬름 2세는 독일 외무장관에게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즉각 협상을 벌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협상국 측 지도자들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독일에 비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종전 문제를 놓고 즉각적인 협상을 벌이자는 제안 잘 받았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저는 질문으로 답하겠습니다. 몇 달 전 제가 독일에 전했던 평화안을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독일에서는 저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독일 총리는 독일 정부가 윌슨 대통령의 평화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전쟁으로 독일과 미국이 비밀리에 주고받았던 제안들은 더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바다에서 독일 잠수함의 공격이 더 증가했습니다. 여객선 두 척이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고 침몰해 8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여성과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독일에 대해 이렇게 비인간적인 적과 평화협상이란 있을 수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1918년 10월 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독일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독일과의 평화안에는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는 시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독일은 현재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협상국 측 영토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할 것을 약속하고 무기 공장도 배수해야 합니다. 협상국 대표들은 독일 군부와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독일 국민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정부와만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독일의 새 총리가 임명됐습니다. 독일 남서부에 있는 바덴 대공국의 막시밀리안 대공이 독일의 새 총리가 됐습니다. 막시밀리안 총리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신임 독일 총리는 빌헤름 2세 황제를 설득해 독일의 군사정책 책임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빌헤름 2세 황제가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고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협상국 지도자들이 윌슨 대통령의 종전 계획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협상국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의 상황에 따라 윌슨 대통령의 종전 계획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각자 양보할 수 없는 특정 부분에 대해선 윌슨 대통령에게 동의할 수가 없다며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해상 봉쇄 작전으로 독일 국민을 기아 상태까지 몰고 가며 단단히 효과를 봤는데요. 윌슨 대통령이 계획대로 해상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앞으로 이런 식의 봉쇄 정책을 펼칠 수가 없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다른 분야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두 나라는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국제연맹이라는 새로운 국제기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해결하는 것이 지금 윌슨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측근 고문을 유럽으로 보내서 협상국 지도자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협상국 지도자들과의 논의는 오랫동안 계속됐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토론이 힘겹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협상국 대표들은 윌슨 대통령이 패배한 적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자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했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입니다. 윌슨 대통령은 지금 전쟁터에서 적으로 맞섰던 자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협상국 지도자들은 결국 윌슨 대통령의 계획을 평화회담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상국 지도자들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던 11월 초, 독일은 상황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독일의 국내 사정이 너무 위태롭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반란을 부르고 있고 이 해군에게 추락 명령이 떨어졌지만 명령이 실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해군 병사들은 바다로 나가라는 추락 명령을 거부하고 일부 장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독일군 일부에서도 반란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이랬다면 어떻게 했을까? 지난 일을 가정해서 말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다른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조건을 거는 내용입니다. 대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f you could change one thing about your past, what would you change?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I don't have many regrets, but if I had to change one thing, I think I would continue with martial arts classes.
Wow, that's really cool.
How about you?
Well, if I had known the importance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 would have studied one. If you could change one thing about your past, what would you change?
과거에 대해 한 가지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겠어요?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I don't have many regrets, but if I had to change one thing, I think I would continue with martial arts classes.
그건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저는 후회되는 일이 많이 있진 않지만 제가 한 가지를 바꿔야 했다면 무술 수업을 계속했을 거예요.
Wow, that's really cool.
와, 그거 정말 멋지네요.
How about you?
당신은 어때요?
Well, if I had known the importance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 would have studied one.
외국어를 배우는 중요성을 알았었다면 하나는 공부했었을 거예요. 과거의 일에 조건을 거는 문장은 먼저 if절에 과거 완료 시제, 결과절에 would와 함께 현재 완료를 씁니다. 공식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If I had known A, 과거 완료, I would have done B, 현재 완료, A를 알았었다면 B를 했었을 거예요. 이런 문장은 다시 말해 과거에 더 많은 정보를 가졌다면 어떤 식으로 다르게 행동했을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일에 대한 후회를 표시할 때 자주 쓰입니다.
Imagine you brought chocolate for a coworker.
회사 동료를 위해 초콜릿을 가져왔다고 상상해보죠.
You didn't know it at the time, but your coworker was diabetic.
그 당시 당신은 회사 동료가 당뇨병 환자인 줄 몰랐습니다.
In this situation, you could say, If I had known you were diabetic, I would not have brought chocolate.
이런 상황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뇨병 환자인 줄 알았다면 나는 초콜릿을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f I had studied, I would have passed the test.
내가 공부를 했었다면 나는 시험에 통과했을 텐데.
In this example, there's an implied wish that the speaker had studied.
이 예문은 말하는 사람이 공부를 했었다면 하는 바람이 함축됐습니다.
A conditional sentence has two parts.
조건문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The first part is the if clause. If I had studied.
첫째 부분은 if절, if I had studied, 내가 만약 공부를 했었다면.
The second part is the result clause. I would have passed the test.
두 번째 부분은 결과절이죠. I would have passed the test. 그 시험에 나는 통과했을 텐데. 그럼 끝으로 과거에 어떤 것에 대해 알았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이다. If I had known A, I would have done B.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f you could change one thing about your past, what would you change?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I don't have many regrets, but if I had to change one thing, I think I would continue with martial arts classes.
Wow, that's really cool.
How about you?
Well, if I had known the importance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 would have studied on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알았더라면 If I had known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